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연한 계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광명한 세상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나타나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광명체는 빛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빛 자체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을 전달하고 빛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빛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빛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자는 이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빛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고유한 속성이 완벽하게 투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창조 기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창세기 1장과 유사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과 생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요즘처럼 겨울이 되면 식물들을 대개 비닐하우스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거두어드렸는데 잘 자라는 법은 별로 없고 따뜻한 봄날 바깥에 내어놓았을 때 그 생물이 잘 자라죠. 물리적인 어떤 터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빛의 비추임을 받게 될 때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빛과 생명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증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떠보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떠보게 하신 이 표적은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 그 근본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육체로,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부터 떠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느 날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또한 실로암 못에 가서 바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결국 떠보게 되는 이 획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말했던 바대로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떠보게 되는 이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실에 놀랐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이 맹인을 먼저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대답을 해주지 않자 이제는 그 맹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부모 역시도 그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가 된 살벌한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경험한 그 당사자인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공을 넘기게 되었고 바리새인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누구에서 눈을 뜨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사실을 말하면 믿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맹인이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맹인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사실 자신들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까지 다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물리적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다가 믿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낮추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를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 이 맹인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는 이 획기적인 이적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그들은 자초지종을 따져 묻긴 했으나 사실은 물었다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즉 맹인이 봤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지 실제로 사실이 드러나면 믿겠다는 의지로 자초지종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믿지 않아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하다면 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아십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이 풀리면 마지막 22장까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이 와야 되고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를 포기하면 자기 전부를 다 내어줘야 되는 이 복음의 이 특징, 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관해서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다가는 자기 전 삶을 복음에 넘겨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벨리스 총독처럼 장차올 심판과 의와 절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전했을 때 마음이 두려움 정서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좀 가있으라 훗날 부르겠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문을 닫아 걸고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지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께서 명절에 유월절에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바라볼 때 그는 필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선생님에 틀림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도 예수께서 맹인을 뜨게 했을 때 그도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가능성 정도는 가지고 따져 물었으면 되는데 그는 애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에 대해서 맹인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눈이 떠졌다. 그렇다면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성경에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들이 맹인이나 맹인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형식을 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진 믿음, 즉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믿음을 강요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맹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자 화가 나가지고 맹인을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쫓아서 선언한 출교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라라고 그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적당히 타협하고 구부리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지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성격 때문인데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구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과 그리고 율법은 처음에는 죄를 깨닫도록 만들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난 이 맹인과 예수인과의 만남, 예수인과의 조우에 대한 기록입니다. 맹인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이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맹인을 만나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맹인을 먼저 찾으신 분은 예수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떠보게 되고 또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바리새인으로 내쫓김을 당한 이 사람, 이 맹인을 찾으신 이유가 뭐냐? 그 궁극적 이유는 먼저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단지 박해받는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참 고생 많다. 하늘에 진정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육체의 불구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최종적 의도와 목적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여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맹인이 눈을 또 보게 되는 것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께서 굳이 만나실 이유가 없었고 또 만나셨다 할지라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인자라는 이 호칭은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시다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죠.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럼 이 인자라는 요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인자함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처음 나타나지요. 물론 에스겔에도 인자야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예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이고 또 주님께서 사실을 계시하실 때 항상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의식하시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 관계상 다니엘서를 또 다시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인자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움받을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여서 단순한 네가 나를 획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초능자로 믿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하도 아내가 가자고 하니 가는 분도 있고, 물론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애할 때는 간다 그랬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아예 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질병에 걸렸다가 획기적으로 낫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인자, 즉 구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할 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믿으라고 말하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화답하는 자세와 태도도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저는 그냥 앞뒤 그냥 가릴 것도 없고 그저 믿으라고 하면 그냥 다 믿겠습니다. 상당히 순전한 자세와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노략을 당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선자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그는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의인이라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다소 의외의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그는 이전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죠. 따라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직까지 믿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내가 믿고자나이다 라고 곧바로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이런 믿고자는 마음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인자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그다, 자신이 바로 인자라고 자신을 그냥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만족하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충분하고 더 이상 또 다른 증거가 나에게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맹인됐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자신을 계시한 분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이 맹인됐던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조성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6절에도 주여라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호칭이 똑같이 나타나요. 단어는 똑같지만 앞에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여기서의 주여는 sir 뭐 이렇게 선생님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에서는 그야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주께 와서 절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도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곧보이라 레위기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확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요. 그러자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신앙 고백의 절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경배요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의 그냥 의식 준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주권과 이 모든 일들의 공로는 하나님 당신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자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다.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 맹인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저희가 항상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회심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잉태되어야 생명이 탄생되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이 대답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어로 알아듣겠다라고 할 때 I see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한다, 내가 알아먹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네가 그를 보았다라는 이 말은 이미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맹인에게 일어난 육체적 불구가 치유되는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 불구가 치유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불구가 치유되었음에 대한 뒤따라오는 가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흔히 표적은 말씀의 신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꼭 일어나야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니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표적의 시대가 아니죠. 이미 확인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불구 상태가 치유받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안목의 맹목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표적은 영적 불구 상태를 치유하실 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42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눈이 있어도 맹인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이사야 43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맹인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이라고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될 것이라는 이 표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영적인 불구의 상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불구의 상태를 해결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육적 불구의 상태를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먼저 영혼의 눈을 또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런 제 창조사역은 창조사역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땅이 혼돈함에 공허하니 땅이 깊음 위에 있고 쭉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 새 위를 이렇게 빙빙 도는 것과 같죠. 그죠? 여러분들, 달걀이 그냥 있는데 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미새가 달걀을 품어 안을 때 생명이 잉태되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미새가 달걀을 품는 것과 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경배하게 된 것, 이것은 이 창조사역과 재창조사역,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사역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면 요한복음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설교로 오늘 설교를 마칠만 하잖아요. 지금 12시니까. 그죠? 그래서 큰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정도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뒤이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리함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맹인되었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혼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인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게 된 이 사람한테 39절 말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라는 말씀이 어울립니까?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우리 보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맹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되고 예수께서 맹인의 믿음을 확정해 주신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전후 상황에 대한 소개 없이 이 39절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덧붙여버린, 첨가해버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서 기자는 자신이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했던 것이나 혹은 기록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쭉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복음서 기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공간 복음서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다르게 때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바로 그냥 곧바로 덧붙여서 저는 문맥과 관계없이 이 말을 덧붙여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첨가해 놓았는가? 그것은 바리새인들, 즉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는 상치되어 보입니다.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뒤집는,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한 영혼이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구원과 반대되는 이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그냥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눌 수 있겠는데 우리의 구원의 개인의 경험의 방식 안에서 설명하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고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빛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함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는 자는 계속 보게 해주고, 그죠? 보지 못하는 자는 다시 보게 해주는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어주는데 이미 보는 자는 그냥 잘 보도록 놓아주면 되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참 예수님은 참 심술 궂은 분이다. 아니 애써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들었다면 보는 분이 있다면 그저 계속 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보는 자는 보지 못하도록 왜 맹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께서 비추시는 비추임을 받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이들은 영적인 맹목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빛의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캄캄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 더 벗어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비록 맹인이 보게 되는 이런 육적인 불과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육적인 불과 고침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 더 벗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모든 인류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광범위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검찰들도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잡아 가둡니까? 전부 다 사실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인으로 활보하고 다닐 뿐 실상 우리 모두는 다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그들이 본다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완악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보인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들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자신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겸손하게 자신의 맹목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했죠? 아니 적어도 우리는 일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생인데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맹인이냐? 이런 어떤 불만에서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창세기로 말씀하고 계시로 말씀하고 선서로 말씀하고 선서로 말씀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 하면 아마 수도 없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는 어떤 은일도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는 바로 왕과 할 때로 마음이 왕거져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문 39절에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보는 자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란다라고 말할 때 이 보는 자는 실제로 보는 자가 아니고요.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본다라고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4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본다고 하니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본다고 하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자는 실제로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본다라고 그렇게 과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죠. 사도바울이 뭐라고 매섭게 질타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해서 실상 그들도 영적인 무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본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들처럼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상태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같았습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함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세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현상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덜 가지기를 원합니다. 뭘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으며 알면 얼마나 알며 있으면 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드러나야 맞습니까? 우리는 없는 자와 같아요. 만물의 지키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거룩하게 참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책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지요? 로마서 9장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홉 번이나 재앙이 일어났지만 보내려고 하다가 잡아놓고 보내려고 하다가 잡아놓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기도 하지만 최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할 자를 완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완고한 책임이 사람 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기사에 의하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빛이 완전한 빛이 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돼요. 어둠이 없이 빛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엊그제 동계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저는 뭐 보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뭐 1200 몇 개인가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오륜기를 막 그리고 하는데, 아,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보니까 뭐 조명이 막 위로 막 올라가고 하는데, 정말 볼만 하던데. 근데 만약에 그 행사를 낮에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재미있겠어요?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이 있기에 빛이 빛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대조가 되는데 이 낮과 밤은 물리적 대조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적인 대조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고데모가 밤에 왔죠? 그 다음에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을 넣었죠, 그죠? 사탄이. 그러다가 가로유다가 밖으로 나갔더니 언제라고요? 밤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는 영적 어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 이 모든 대조는 낮과 밤의 대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따라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지 않게 하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29장 18절에서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떠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사야 6장 10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최종적 원인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겠죠. 왜? 믿고 믿지 않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님이 완고하게 했다 그랬으니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 댈 수 있겠는데 41제라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런 불행이 뭐 죄를 속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맹인처럼 차라리 그냥 육체 불구의 상태로 태어났다라면 이 맹인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의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맹인되었더라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차라리 이스라엘 선생으로 자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적어도 율법을 잘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회 지도자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자처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절대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봐요. 눈이 아무리 2.0이라도 빛이 사라지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볼 수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수 엘루마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제 아들로부터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맹인이 오히려 더 나았다. 육적인 불구의 상태로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적 부자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전에 작은 교회, 지금은 저희 교회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전에 100명도 안 될 때, 4,50명 이렇게 될 때, 뭐 조금 자라서 뭐 7,80명 이렇게 되고 할 때 차를 쭉 타고 다니면서 지어진 교회당 건물을 보면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건물을 주지 않으실 모양이다. 뭐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약간의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교회 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부럽습니까? 원스톱 서비스 어떤 교회 가면 모든 문화 강좌가 한 교회 안에서 다 되잖아요. 이제는 레포츠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스포츠 레저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지금은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못난 거, 또 많이 가지 못한 거 또 내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불행이 있는 거, 보편적인 신자의 삶의 기준보다 못 미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거, 불행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근거와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원리를 함께 배운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빛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눈을 감아버려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서서히 눈이 떠지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하고 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삶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성령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에 비답해 저희를 노출시키고 또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부자의식에 충만해 있어서 나는 이런저런 헌신을 했고 이런 정도로 신학의 내용을 알고 이런 정도로 앞서 있으니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자야말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세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